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외교부 장관은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주당 황희, 권칠승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약 6시간 뒤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이번 취임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취임식장인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엔 대규모 축하 인파 대신 주 방위군 2만 5천 명가량이 배치됐습니다. LG전자가 만성 적자인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든 고용은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1, 2차 유행에 이어 이번 3차 유행까지 코로나와의 사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일부 진술과 자료들만을 근거로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참위는 특히 헬기를 이용하지 않은 임경빈 군 늑장 구조와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입고 있던 긴 패딩 소매가 뒷문에 끼이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옷이 끼인 걸 모르고 출발했고 여성은 20여 미터를 끌려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화훼 단지 경남 김해에 나와 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꽃을 사려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다 키운 꽃을 절반가량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을 대신할 새 외교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남북 간 대화 창구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친문으로 꼽히는 여당 의원들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후임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3년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물러난 뒤로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교체 배경 중 하나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꼽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현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재선 의원입니다. 권 후보자는 21대 들어 당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김영진 전 EU대사로 바꾸고 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청와대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권칠승 두 의원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입니다. 친문 중에 친문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만들었던 모임입니다. 앞선 개각에 이어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를 위한 친정 내각을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황희, 권칠승 후보자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두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부엉이 모임도 함께했습니다. 당내 친노 친문계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20여 명이 참여해 출범했다가 개파 정치라는 논란 끝에 2018년 해체했습니다. 이 모임의 좌장이 지난해 12월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황희, 권칠승 후보자와 현재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후보자들까지 합치면 18개 부처 장관 중에 현직 민주당 의원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원 출신인 유은혜 장관까지 치면 친문계 정치인 출신 장관이 7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부엉이 모임 출신 한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권 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로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들입니다.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합니다.
특히 황희 후보자가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재선을 하는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활동한 적이 없는 점이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바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오늘 개각의 의미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외교부 장관의 교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에 이루어진 건 우연이 아니겠죠?
네, 바이든 시대 북미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정의용 실장 기용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 임기 내에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용 후보자는 청와대 시절 대북 특사로 북한 노동당사와 미국 백악관을 오가면서 북미 정상대화를 이끌어낸 인물이죠. 이런 정 후보자를 75 고령에도 불구하고 재기용한 건 끊어진 북미 대화 복원에 그만큼 힘을 줘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의도대로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선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이 잠시 뒤에 전망을 해드릴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카드를 내세워서 최대한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바이든 행정부에 각인시키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시도를 위한 준비는 오늘 함께 발표된 청와대 개편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발탁된 김형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보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하나 더 마련해 둔 걸로 보이는 인사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6시간 뒤면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의 신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취임식이 열릴 워싱턴 DC 현지는 지금 철통 경계로 분위기가 삼엄하다고 합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의정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저는 백악관이 보이는 곳에 있는 BLM 광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준비하고 있고, 또 바로 옆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선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삼엄해서 의사당 인근 주요 도로는 폐쇄가 됐고, 또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엔 극단주의, 민병대 세력으로 의심받은 이 주방위군 요원 12명이 취임식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워싱턴에 언제 왔습니까?
네, 어제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뒤 곧바로 내셔널몰 링컨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 코로나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hard sometimes to remember. But that's how we heal. It's important to do that as a nation.
네, 오늘 취임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워싱턴 DC 세인트 매슈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서 낮 12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선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북 전쟁과 대공황 이후 가장 분열된 시기라는 평가에 맞게 취임사에선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군대 사열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취임식 날부터 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대응책을 포함해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복귀 등 1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홍의정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앞서 고별 연설에서 셀프 칭찬을 했는데 이제 셀프 환송회를 하고 플로리다로 떠납니다. 취임식에도 안 간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안 가는 건 미국 역사상 152년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떠나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We inaugurate a new administration and pray for its success in keeping America safe and prosperous.
그런데 녹화된 20분짜리 연설엔 셀프 칭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When our nation was hit with the terrible pandemic, we produced not one but two vaccines with record-breaking speed.
전쟁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업적에 넣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등 직접 손을 본 국제 협정들도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취임 때 약속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2024년 대선을 의식한 듯 이런 말도 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the movement we started is only just beginning.
그러면서도 정작 바이든 당선인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가지 않는 건 미국 정치 역사상 152년 만입니다. 대신 아침 일찍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서 셀프 환송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남기는 게 관행인 손편지도 이번엔 안 남길 것 같습니다.
So thoughtful and in the draw, you know, put in the draw. Which is a custom. In fact, I called him and thanked him for the thought that was put into that letter.
마지막 업무는 며칠째 만지작거리던 사면 명단 작성이었습니다. 73명 명단엔 예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과 신당 창당 문제도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당명으론 애국당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당장 한반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한미동맹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미국 하원의 아미베라 의원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의원은 먼저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I would describe it in one word, unpredictable. I think there'll be more coordin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 strategy with regards to the peninsula.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과했다며 당장이라도 지금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Now's not the time to reduce troops, and this was something that President Trump talked about by himself.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He's been known to do provocative actions when a new U.S. administration's coming in. The problem is it makes it harder to get back to the table to have a dialogue and potentially a fourth summit.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식 깜짝 이벤트는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건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 우리 외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오늘도 1년이 지난 오늘도 감염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마스크도 잘 쓰고 서로 다른 층에서 일하던 회사 동료들이 여럿 감염됐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때나 출퇴근 버스를 함께 탔던 그 틈새를 바이러스가 비집고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회사에서 9명이 감염됐습니다.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처음 확진됐습니다. 동료와 접촉자 등 205명을 검사했습니다. 8명이 더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를 했더니 모두 마스크를 잘 썼습니다. 일부는 다른 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버스를 함께 탔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식당도 함께 이용했습니다. 칸막이가 있었지만 침방울이 공기를 타고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실 등 실내와 버스 승차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 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성동구의 요양시설에서는 층간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이곳 관계자가 확진됐습니다. 접촉자 등 172명을 검사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독거노인 거주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 등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3주 뒤에 있을 설 연휴 때 고향에 가도 될지 차례는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걸 계속할지 말지가 관심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00을 친다면 거의 80, 90%가 이번에 설에는 안 내려가고 그냥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합금지가 설 연휴 때 아직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 또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다시 5명 이상 모일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지금대로라면 가족이라도 등록된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차례도 함께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 조치를 풀면 접촉이 많아져 다시 집단 감염이 늘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된 방역 피로감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400명대로 내려가면 단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445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신중합니다.
그간의 거리두기였던 단계와는 별도로 3차 유행이 얼마만큼 지속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였던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할.
방역당국은 31일쯤 새로운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바백스에서 백신 항원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코로나19에 걸린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박 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 서울의 한 병원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어제까지 이틀간 서울구치소 직원을 상대로 한 주기적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박 씨의 외부 통원 치료 때 호송 차량에 같이 타기도 했고 근접 개호, 즉 박 씨를 경계하며 지키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결과는 2시간 만에 전해졌고 음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박 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서도 68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머무는 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다른 직원들을 포함해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체 교정시설의 확진자 확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어제보다 2명 는 1,2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로 꼭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사이 국내에서 7만 3천 명 넘게 감염됐고 1,300명이 숨졌습니다. 마스크 대란부터 세 번의 큰 위기를 넘겨왔고 이젠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3시 반? 아니 어제는 왔다가 그냥 갔고요.
5시 와서 줄 서서 1시간 기다려서 겨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홀가분한 것 같아요.
방역당국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힘든 게 너무 많아서 다 답변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를 치료한 곳은 인천의료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의료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19일 인천공항에 중국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세가 있었습니다.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오늘 확진됐습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였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했던 위미영 수간호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중국 환자 이렇게 진짜 1년 동안 지속되리란 상상도 못했고.
처음엔 힘들었던 일들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감정적으로 좀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고 좀 무기력하죠.
후배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인력 부분하고 보상 체계가 좀 없었다는 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말뿐인 게 좀 안타까워요.
공공병원은 감염병에 우선적으로 대응합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의 유일한 시립 공공병원이지만 전문의 수는 일반 대학병원의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공공병원을 늘린다든지 또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또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나간 메르스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아쉽죠.
1년이 지났지만 인력도 대응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단 겁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를 풀 때는 아닙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많이 달라진 곳 중 하나가 바로 공항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한 해 전에 비해서 83% 넘게 줄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방역 담당자는 1년 전 오늘만 해도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지난 1년은 어땠는지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이 시작이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공항의 위기 대응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격상 공문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메르스나 홍역 사태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크게 저희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유학생과 교민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었거든요.
이름조차 낯선 바이러스에 맞닥뜨린 청소 노동자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은 많이 됐죠. 손님이 차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불편했던 방호복도 보안구역을 소독할 땐 필수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사용할 기계도 꼼꼼하게 닦습니다.
처음에는 소독약 냄새를 맡고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소독해 주시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공항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성빈공항을 보면 마음이 씁쓸하죠. 옛날처럼 정말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돌아가서 승객 여러분들이 해외로 관광여행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1,205만여 명입니다. 7,117만여 명이었던 2019년에 비해 83%나 줄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거나 크게 줄일 걸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6년 동안 쌓인 적자가 5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초콜릿 시크릿 프라다.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전 단계인 피처폰이 유행할 때 인기를 끌었던 LG전자의 휴대폰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자 LG는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의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중저가 폰 시장에서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치 플레이어로 이제 볼 수 있는 LG전자가 누릴 잠재 성장률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이러자 LG전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방향에는 매각이나 대폭 축소도 포함된다는 게 LG 측의 설명입니다. LG전자는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고 쌓인 적자가 5조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선 그간 LG의 휴대폰 철수설이 간간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엔 시점이 묘하다고 봅니다. 지난주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화면이 둘둘 말리는 롤러블폰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매각까지 포함한 사업 재검토 카드를 꺼내자 롤러블폰 공개가 몸값 올리기 용도가 아니었냐는 말도 나옵니다. 휴대폰 사업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LG전자의 주가는 12% 급등했습니다. 적자 사업을 털어버리면 실적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주식을 산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끝낸 걸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 의혹들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던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고 임경빈 군 구조방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꼽았습니다. 검찰은 임군이 살아있는 걸 알았음에도 헬기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으로 판정했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현장이 찍힌 영상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익수자가 피지로 갑니다.
향후 재난 현장에 발생을 했을 때 생존 가능성이 없어 보여, 생체 반응이 없어, 이래가지고 만약에 시신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실은 자칫하면 이게 면죄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이 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미행이나 도감청, 해킹 같은 수단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사참위는 구체적인 수단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도 용인된다는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인들을 사찰을 해서 그것을 상고에 보고하고 이게 다 부재가 된다는 이런 결과잖아요. 이 결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사참위는 곧 출범할 특검과 함께 아홉 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사참위는 검찰이 지금까지 입수한 자료와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검찰의 결론에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우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입니다. 뉴스룸은 김우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7개월 동안 유가족의 움직임을 자세히 기록한 179건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따져보면 결국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들의 표현을 써서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가려내는 거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무사는 참사 당일부터 유가족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은 310부대와 610부대에 맡겼습니다. 최종 보고는 기무사령관을 거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6명입니다. 참사 9일 뒤인 4월 25일 보고 문건에 불순세, 즉 불순한 세력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기무사가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을 찾아냈다는 근거입니다. JTBC는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대외비 문건 179건을 입수했습니다. 310부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들입니다. 5월 19일 35번째 보고, 유가족들이 4명에서 5명씩 모여 보상 관련 대화를 한다. 대통령 담화 이후 유가족 대책회의를 연다. 5월 28일 42번째 보고에선 반정부 정치 성향이 있는 유가족 2명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강화한다고 적었습니다. 6월 보고 문건엔 유가족들이 조문객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 유가족이 생계보다 가족 대책위 활동에 집중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단식 농성 중이던 김용호 씨의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도 있었습니다. 당시 실종자 가족을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눈 뒤 의견이 센 가족들은 설득 적임자를 맨투맨식으로 지정한다고 나옵니다. 기무사는 JTBC가 입수한 이 문건들을 비롯해 보고용으로 627건을 생산했습니다. 한 문건엔 청와대 반응도 담겼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해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을 했던 이유를 놓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때의 청와대를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순수한 유가족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는데 바로 기무사의 보고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2014년 5월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논란에 샜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쓴 표현 때문입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 나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됐다며 순수 유가족은 120명 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해 9월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JTBC 취재 결과 기무사의 사찰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순수한 유가족을 청와대가 언급한 시기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가족 동향이 적힌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피의자 18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 발표를 정리해보면 보고서는 받았지만 보고는 안 받았다는 건가요, 청와대가?
그렇게 들립니다. 검찰의 설명은 당시의 청와대가 유족의 동향 보고서는 받아봤다. 하지만 유족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있는데 보고는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불법적인 사찰로 문서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검찰도 인정을 합니까?
물론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예. 실무자들이 불법 사찰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와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받아봤는데 그걸 사찰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상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청와대가 읽지도 않고 또 지시도 안 했는데 기무사가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다는 설명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기무사령관과는 지시와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암묵은 곧 묵인이고 나아가서 지시입니다. 기무사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제지를 하지 않았다. 기무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계속하라는 지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박근혜 씨 직접 조사 안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아주 만족해 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서면 조사로 끝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여당의 박영선 전 장관은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10년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선거 캠프를 차렸던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우상호 의원과의 양자 대결로 여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장관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정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은 이미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안국빌딩 3층입니다.
언제부터 입주해요?
내려온다고 그러면 가거든요. 신나게 선거 사무소로.
근데 이번에 3층만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뭐 법을 쓴 거니까 그때 정식 선거보다요. 규모가 작지 않겠어요?
이곳은 10년 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캠프를 차렸던 곳입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뽑혔지만 박 전 시장과 후보 단일화 경선에 패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건물을 찾아 선거운동을 돕고 개표 결과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곳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캠프를 차린 곳이기도 합니다. 우 의원은 내일 지상에 나와 있는 1호선 전철 구간을 전부 지하화하는 내용의 여섯 번째 공약을 발표합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사실상 확정되자 당에선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경선이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될 거다. 축구로 치면 메시 대 호날두 격돌이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야권에 맞서 관심이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야권에선 당 안팎을 넘나드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서로를 찌르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1야당이 대통령과 안 싸우고 왜 나랑 싸우느냐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한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해달란 안철수 대표의 제안. 이걸 국민의힘이 단칼에 자르자 안 대표가 치고 국민의힘이 받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당이 뭐 때문에 저 안철수 대표하고 싸우겠어요.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고수했던 경선을 치르려면 입당을 하라는 주장. 이걸 놓고도 앙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입당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이 입당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멀찍이 던져놓은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주자들을 한데 모아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 10년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군까지 조연으로 불러 경선 흥행 몰이를 시도한 겁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경쟁으로 정말 최고의 후보를 뽑아서 우리 당내 치열한 움직임을 거쳐서 또 야권이 하나로 돼야 될 텐데요.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구도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만두시고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힘든 선거였습니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또 책임도 지겠습니다.
당초 안철수 대표도 이 행사의 초청 대상으로 거론됐던 상황. 하지만 초청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대표는 이태원 상권을 방문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정말 점점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 1, 2위 간에도 견제구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준다는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론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지만 앞으로 있을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황일인 기자입니다.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외국민 1,399만 명 모두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달에 걸쳐 쓰도록 1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자제를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바로 어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소비를 하라는 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로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런 권고에 반박하면서 끝내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하루 생활비에도 거의 못 미칠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지사가 이렇게 마이웨이를 선언하기 직전 여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 정세균 총리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니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은 선별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우회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여당의 세 사람이 정책 현안을 놓고 엇갈리면서 대선 경선이 조기 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JTBC 황예린입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20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의 소매가 뒷문에 끼이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상태로 20m를 끌려갔는데 버스기사는 옷이 문에 사이에 낀 걸 모르고 차를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립니다. 문이 닫히면서 입고 있던 롱패딩 소매가 문틈에 낍니다. 하지만 불과 2초 만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20m 떨어진 곳입니다. 버스는 승객을 끌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승객이 도로에 떨어지고 나서야 버스는 멈춰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뒤늦게 내려 상황을 살피고 119에 신고합니다. 끌려가다 버스에 치인 20대 승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인데 끌려가다가 뒷바퀴에 친 것 같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리는 모습만 보고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승객의 옷이 문에 끼인 줄 몰랐고 뒷문에 있는 감지기도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 기사가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가려던 하객들이 있습니다. 한때 직장 동료였던 신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고발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황당한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이 두 명에게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019년 5월 사회복지사 A씨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A씨의 전 직장 동료 두 명이 축의금을 내고 3만 3천원짜리 식권을 무더기로 받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봉투 29장에 1,000원짜리 하나씩 넣어서 식권 40장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축의금 받아주시는 분이 가서 잡았죠.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봉투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식권을 돌려줬습니다. 이들은 A씨가 같은 요양원에서 일할 때 직장 비리를 당국에 고발했다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초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을 우리가 안 했다. 오해를 했나 봐요. 통화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일말의 사과라도 했으면은.
결국 이들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을 뿐 범죄는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축의금으로 1,000원을 내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돼 식권을 돌려줬으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이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40대 B씨와 30대 C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제주도 카지노에서 145억 원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300kg에 달하는 돈 뭉치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2주 넘게 미궁이었는데 그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최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제주 카지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현금 145억 원. 5만 원권 29만 장. 사과 박스에 담으면 12박스. 무게도 300kg에 달합니다. 용의자는 자금 담당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임원 A씨. 공범도 2명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와 공범 한 명은 이미 출국한 상황. 경찰이 국내에 남은 공범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카지노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에 고객을 이어주는 등 연관된 일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주 넘게 미궁에 빠졌던 범행 동기와 수법도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카지노 측이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저희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는 저희도 아무것도 몰랐죠.
앞서 경찰은 145억 원 중 카지노 안에 VIP 금고에서 81억 원, 제주 모초에서 40억 원가량을 찾았습니다. 남은 20억여 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경찰은 치밀한 범죄였던 만큼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3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불거졌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노선영 선수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의 주장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3년 전 촘촘히부터 결승선을 통과한 다른 팀들과 달리 우리 여자 팀추월 국가대표는 한참을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경기 직후 김보름의 표정까지 겹쳐지며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당시 빠르게 앞서 달린 두 선수를 처벌해달란 국민청원에는 60만 명이 넘게 동의했지만 문체부는 특정 감사 결과 노선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빨리 달린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맨 마지막 선수의 기록에 따라 팀 기록이 결정되지만 팀 추월에서 한 선수가 뒤처진 사례는 다른 국가대표팀에서도 있는 일이며 선수들은 작전대로 경기를 치렀단 겁니다. 이후 둘 사이 불화는 괴롭힘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스케이트 타면서는 물론이고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락커룸으로 또 이렇게 불러서 복원을 하는 적도 많았고.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싶고 지금은 하고 싶죠.
이렇게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국가대표 선후배는 결국 법의 판단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김보름이 노선영의 거짓 인터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비난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11년 전부터 대표팀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증언이 담긴 사실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맞소송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양측 변호사들만 참석한 오늘 첫 재판은 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원래 이맘때 열리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행사가 규모를 줄이거나 거의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꽃을 키우고 파는 분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헐값에도 잘 안 팔리니 꽃을 태워버리거나 아예 포기하고 꽃밭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나는 일도 줄고 배달도 활성화돼 있지 않고 아무래도 꽃 살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랑 만나야지 꽃을 주게 되는데.
오늘 졸업식이 열린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엔 졸업생과 가족, 특히 꽃을 파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는데 오늘은 휑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인데요. 현수막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앞 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꽃다발로 가득해야 할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만들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꽃다발, 꽃바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꽃집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나갔던 거 하나? 다발 하나였어요. 자진폐업 같은 데도 많고.
꽃집에 꽃을 공급하는 새벽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문을 여는 이곳 국내 최대의 꽃시장 양재꽃시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경매된 꽃들이 전국 각지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상자마다 색색의 장미들이 가득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꽃집 등에 팔립니다. 지난해 졸업 시즌엔 가득했던 도매상들의 자리,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졸업을 안 하고 지금 2중고도 아니고 3중고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초타가 된 거죠. 화이트 쪽 자체는. 수요는 완전히 바닥인 거고.
꽃을 싣고 전국으로 향할 화물차도 줄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차량 10대가 꽃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4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지난 4년간 해마다 1월에 꽃다발용 꽃이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의 경우 1월 판매 금액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늘까지 판매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열띤 입찰이 한창인데 속내는 답답합니다.
작년에 3,000원 했을 때 지금 1,000원에서 1,500원 하니까 꽃이 안 나가니까 자체가 장사도 문제고 농가도 문제고.
꽃을 기르는 농가는 어떨까? 우리나라 최대 화훼단지 경남 김해 대동면입니다. 부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라넌큘러스 꽃밭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려온 요즘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매주 4천 송이씩 수확해야 합니다. 지난해 송이당 7,0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절반 가격에도 다 팔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난방비와 인건비, 땅 임대료를 빼면 손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큰일 났어요. 완전 진짜 망하다시피 망했고 여기 1,400평인데 한 3,000만 원 모종값이 들어가고 그거 뛰고 나면 뭐 별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졸업 꽃다발에 들어가는 흰색 금어초를 매주 7천 송이씩 수확하는 이삼수 씨. 지난해엔 한 송이에 500원씩도 팔았는데 올해는 3분의 1 가격인 150원인 날이 많습니다. 그 값에도 팔리지 않아 다시 찾아오거나 헐값에 내놓기도 합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어떡해요?
헐값이라도 그래도 팔아야 그래도 뭐 생활이나 하고 하지. 꽃다발 수요가 엄청 많이 줄어버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 팔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꽃을 팔아 원가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침 8시 경매에 나왔던 꽃들입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멀쩡한데 유차례 유차를 거쳐서 창고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지막엔 쓰레기장으로 향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꽃들을 버리고 창고에 쌓아두는 상황이 계속되자 밭을 갈아엎거나 불태우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봄 코로나가 확산되자 농가들의 1년짜리 무이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1년을 넘기면서 빚이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원래 지금 대출 작년 대출을 지금 다 갚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1년 후에 코로나 끝날 줄 알고
이거 뭐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아, 올 겨울에는 그나마 좀 나아지겠다 생각했는데 더 심해졌잖아 그죠.
화훼 농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대출 기한이라도 늘리고 꽃 종잣값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을 위해 마음을 주고받았는데요. 이제는 사라진 꽃들을 키우고 파는 사람을 위한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조소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미싱 로켓 배송입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네. 바느질하는 그 기계, 우리말로 재봉틀을 빠르게 배송시켜준다 그 얘기 맞습니다. 네, 보내는 사람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 그럼 받는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김 의원 소셜미디어에 주 원내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쓴 건데요. 친문계 김 의원이 발끈한 건 어제 이 발언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실 김 의원뿐 아니죠. 민주당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걸
이런 이 저주의 발언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보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인 거죠. 여기에 대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반박 내놨습니다.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말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나저나 막말을 비판하는 발언에서 하필이면 미싱이 등장했다는 것, 이것도 좀 눈길 끄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권에서 미싱은 사실상 금기어였기 때문입니다. 1998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 향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고 했다가 벌금 100만 원 물어야 했거든요. 정작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여하튼 뭐 그 취업을 하냐 안 하냐 둘째 문제하고 좀 심했어요. 내가 볼 때 한 며칠 동안은 입이 자꾸 이상한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홍신 의원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수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것이고.
막말 논쟁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치의 수준을 생각하라는 유머 섞인 충고. 요즘 정치인들도 새겨들을 얘기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 연예수당 월 20만 원입니다.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선거판이 벌어지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남자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입니다. 사실 허 대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출마 선언한 지는 좀 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첫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나물의 급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특유의 파격 공약으로 다시 눈길 확 끌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출산 공약이 바로 월 20만 원에 연애수당 주겠다 이거였던 겁니다.
연애비를 20만 원씩 매월 주니까 연애를 하게 된단 말이야. 모텔 방값하고 밥값을 주는 거야. 하루 데이트를 하라고.
네, 기혼자들 우리는 차별하냐 이런 반응 나올 법한데요. 아직 당선이 안 돼서 실현한 적은 없지만 허 대표하면 누가 뭐래도 손 큰 공약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전업주부에게 월 100만 원 아낌없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왜 나 말고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개탄도 했는데요.
결혼 안 시키면 나라가 망하고 애 안 나면 나라 망한다는 거 국회의원들이 알아 몰라요?
알죠.
알지.
출산율 떨어지면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4월 선거는 대통령 뽑는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뽑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녀 임기 1년 2개월 채우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금 살포 정책, 대통령도 아닌 서울시장이 다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탄탄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주가가 급락해 개미들 곡소리 나온다. 삼성 시가총액 28조 증발해서 개미들 눈물 흘렸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차트 움직임에 예민합니다. 정말 이 부회장 구속 때문에 삼성 주식이 급락했고 개미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숫자와 그래프가 많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죠. 삼성그룹사 가운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이 부회장 구속 당일 3% 넘게 떨어진 것 맞습니다. 이 부회장 실형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 낙폭이 특히 컸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구속 다음 날인 어제 2.35%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폭 올랐습니다. 연일 상승세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 구속 당일 증발해버렸다는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 28조 원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주가 오르면서 19조 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요동친 이후 사실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체 주식시장 흐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월요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지만 전체 코스피 시장 2.3% 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코스피 전체가 2.61% 반등했고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 변화가 심한 시장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그제 삼성 계열사들, 상장 계열사들 주가는 그냥 시장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전반적인 평균 움직임이 있잖아요.
지금 들으신 이창민 교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부회장 구속,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떨어진 삼성전자 주가는 1% 수준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독 많이 빠진 삼성물산, 생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열사 역시 큰 영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나 고 이건희 회장의 심장마비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경영 위기라는 말 많았지만 주가가 급락하거나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일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주가에 일부 영향 미쳤을 수도 있지만 주가가 급락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할 거다, 개미들 곡소리 날 거다, 이런 식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진단은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일병이 오늘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7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닉네임 이기아로 활동한 이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군에 입대한 뒤에도 10여 개의 성착취물 채널을 추가로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우 박시연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상거리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며 박 씨와 피해자 모두 큰 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소속사는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깼다고 보고 운전한 거라며 해명했고 박 씨는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곡설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달리는 차량은 잠시 보이다 금세 다시 사라지죠. 현지 시간으로 19일 일본 미야기현의 도호쿠 고속도로에서 차량 13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한 대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1km 넘는 구간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산비탈을 달리던 스노보드 뒤로 갑자기 눈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닥까지 갈라지면서 스노보더는 무려 300m 넘게 휩쓸려 내려갔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아마추어 스노보더가 산사태에 휩쓸린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스노보더는 준비해간 에어백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You'll follow. You just go ahead and go. You can go much farther.
작은 주머니로 아기 캥거루를 유인합니다. 캥거루가 콩콩 뛰어다니는 여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버지니아로 향하던 비행기 안입니다. 보호 대상인 야생동물로서 버지니아로 향하던 캥거루는 조련사의 능숙한 솜씨 덕분에 무사히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철문을 열어젖습니다. 시멘트 덩어리를 부수고 철근도 한 번에 잘라냅니다. 6m 길의 작업기가 팔처럼 움직입니다. 200kg 장애물도 번쩍 듭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이 재난구조용으로 만든 것으로 재난 현장을 복구하거나 지뢰를 제거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말 소설 속의 이야기 같다고도 말합니다. 실제 중심에 소설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설이나 노랫말을 베껴 공모전에 출품해 논란이 된 손모 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가짜가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건 맞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의 국방안보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이때는 유명 대학 교수의 추천서를 위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손 씨를 해임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손모 씨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임명장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위원에 임명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름도 보입니다. 자신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등과 함께 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손 씨의 무차별 표절 의혹이 나오면서 해당 사진과 임명장도 위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관련해서 경력이 좀 있나요?
그거는 전혀.
면접도 보나요?
아니요.
서류 심사 정도만.
네네.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해당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각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등 자격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한 대학 교수의 추천서를 위조해 경력을 부풀려 지원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좀
유명하십니까? 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추천서를 임의로 썼거든요.
당에 낼 때?
네. 추천서를 제출하면 더 이익이 플러스가...
손 씨가 각종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손 씨를 해임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손모 씨의 표절 논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소설이 먼저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노랫말과 사진, 사업계획서, 그리고 표어까지 논란이 된 공모전만 지금까지 30개 가까이 됩니다. 더 황당한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모전에서 줄줄이 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심사평을 받았는지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할 특허청도 속았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을 받은 손모 씨는 특허청장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손 씨가 낸 K-바이크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금은 100만 원. 그러나 알고 보니 논문 공유 사이트에서 500원에 거래되는 리포트를 베꼈습니다. 손 씨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되려 거르지 못한 기관 탓을 합니다.
제가 공모전을 좀 몇 번을 지원을 해보니까 되게 허술하더라고요. 지자체 쪽 공모전에 나름 이렇게 좀 도용을 해서 제출해보니까 대부분 당선이 되더라고요.
같은 보고서를 서울시에도 응모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르는 장치가 없기는 한 건 맞고요. 일단 서약서로 뭐 저희가 좀 너무 믿은 것도 있겠죠.
지난해 11월 국정원 표어 공모전 응모 사실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알렸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육군사관학교에서 2006년부터 사용한 표어입니다.
뜨거운 가슴에 조국을 품고 정열이 가득 찬 두 눈으로 그 넓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육군사관 생도들.
논란이 된 공모전만 지금까지 30개 가까이 됩니다. 공모전은 너무도 많았고 또 쉽게 상을 줬습니다. 주최 측은 허술한 운영을 시인하면서도 좋은 의도로 진행한 공모전이 누군가의 악의로 훼손됐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기업한테 거래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급될 수 있는 그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JTBC 이수진입니다.
세 살 아이에게 12분간 물 7잔을 먹이는 모습입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학대 의혹입니다. 지난달 JTBC 보도 이후에 재판이 멈췄고 경찰은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는 더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남긴 음식까지 억지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보살피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이곳에 이 이름을 계속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송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잔반을 3살 A군 식판에 들이붓습니다. 그러더니 A군을 옆으로 불러 숟가락으로 퍼먹입니다. 식판을 들어 국물까지 모두 마시게 합니다. 아이들이 남긴 물마저 A군에게 모두 줬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교사가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통의 물을 A군 물통에 붓습니다. A군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물만 마십니다.
엄마 몸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엄마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A군은 학대를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사가 A군 뒷덜미를 잡습니다. 이어 숟가락을 밀어넣어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입니다. A군이 손을 뻗어 발부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학대를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2월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2건의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물과 음식을 억지로 먹인 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A군 부모가 뒤늦게 CCTV 영상을 보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수사를 했고 83건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건은 그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영상에 담긴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연안에 초호화 비밀 궁전을 갖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푸틴의 정적으로 최근 체포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치기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의 39배에 달하는 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고급 저택이 보입니다. 주변엔 교회와 헬기장, 공사 중인 원형 극장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 겔렌지크 인근입니다. 유럽의 소국 모나코의 39배쯤 되는 이 부지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밀 궁전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지난 주말 체포된 야권 지도자 나발니츠기 유튜브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의혹은 오래됐지만 그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나발리는 푸틴의 사유지인 이곳에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부패 자금이 들어갔으며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원으로 복원한 궁전 내부도 보여졌습니다. 값비싼 가구들로 꾸며진 욕실과 침실, 수영장과 극장, 카지노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의 소유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해 8월 독극물 테러를 당한 뒤 그 배후를 러시아 정부로 지목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당국을 비판한 뒤에 자취를 감춰서 실종설까지 나돌았는데요. 오늘 한 온라인 행사에 석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언 내용과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상하이 금융포럼,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금융 규제의 낙후성을 정면 비판합니다. 왕치산 국가 부주석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를 공개 비판한 대가는 컸습니다. 알리바바 금융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상하이,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이 이틀 전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알리바바는 반독점법 규제 대상 신세로 전락했고 주가는 폭락하면서 마윈의 재산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윈이 자취를 감추자 실종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가까이 지난 오늘 알리바바 자선재단의 연례 농촌교사 포상 행사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초가량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5년, 매년의这一天
즉석 연설을 즐기던 마윈이었지만 이번엔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당국의 규제나 압력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는 달라졌지만 마윈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알리바바 주가는 순식간에 10% 급등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코로나19 1년 동안 배달음식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 음식을 전해준 배달 기사들은 기본 배달료조차 안 나와 있는 갑질 계약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서야 일부 바로 잡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식값부터 시작해서 보험 처리라든지
병원비 이런 거.
병원비 다 이제 자기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네.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줘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을 시켜도 책임은 모두 배달기사가 져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커진 배달앱 시장은 1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들은 기본 배달료조차 안 정해진 갑질 계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배달기사 노조가 함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았습니다. 무조건 회사 책임은 면제해주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배달료를 미루고 안 주거나 도로 뺏는 것도 안 됩니다. 청소를 시키거나 억지로 배달을 맡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해고하거나 배달앱을 못 쓰게 할 땐 이유도 알려주게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 같지만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 이 계약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했던 조항들을 일부 이제 개선했던 건데.
배달 기사들은 예고 없이 수시로 바뀌는 배달료가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왜 안 나가셨다고 하셨죠, 일?
단가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충 어느 정도 내 수익이 예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나가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새해 선물 같은 영화. It's so good. 디즈니 픽사의 역작.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소울 절찬 상영 중.
살이 빠져야 비주얼이 살아나니까. 내 삶의 놀라운 반전. 인생을 바꾸다. 주비스 다이어트.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올겨울 이런 장면 연출한 분들 많으시죠? 정말 눈밭에서 마음껏 뒹굴 정도로 눈이 자주 또 많이 온 1월이었습니다. 기상청 분석을 보면 올해 첫날부터 18일까지 중부지방엔 약 6일에 한 번씩 3차례에 걸쳐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눈이 내린 날은 7.2일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자주 내렸고요. 내린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양도 6일을 기록했다니 정말 눈 구경 마음껏 한 1월이었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눈이 자주 내렸을까요? 18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을 보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평년에 비해 추웠던 날입니다. 파란색이 이렇게 넓고 길게 이어진 건 그만큼 추웠다는 뜻입니다. 북극 한파와 기상이변을 부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며 기온이 낮았는데요. 이렇게 추워진 상태에서 따뜻한 서풍이 주기적으로 불어와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한반도의 눈을 자주 뿌린 겁니다. 내일도 눈 소식이 있는지 볼까요? 오늘 추위가 풀리면서 오후엔 포근할 정도였죠.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 아침에 비해선 높겠는데요. 서울은 0도로 1월 들어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바람과 상대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모이면서 이렇게 비구름이 생기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높아 대부분 비로 내리지만 아직 추운 산지는 눈으로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고 점차 약해지겠는데요. 수도권은 최고 10mm, 그리고 지형에 영향을 받는 전라도와 제주 등은 20mm가 예상됩니다. 모레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나면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현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ow guys.